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그 구역 공고 하실 때 지난달에 예, 구역 공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트 심슨. 심슨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서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라고 그날은 또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때 바트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내가 얻었고 내가 사왔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영어로 맨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Thanks for nothing. Thanks for nothing.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 샀고 내가 다 힘들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거를 세큘러리즘이라고 해요. 그게 신앙인들에게도 들어왔을 때 한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서 구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thanks for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Thanks for everything. 이게 신앙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everything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어려움도 담겨 있어요. 고난도 담겨져 있고 몸이 아픈 것도 담겨져 있고 속상한 것도 담겨져 있고 억울한 것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But still, thanks for everything. 그 이야기를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에서 3절 이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숙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설교하기 전에 숙제 주는 목사가 여기 또 있네요. 숙제는 뭐냐면 이 107편이 긴 구절이 있어요. 4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꼭 한 번은 읽기, 꼭 한 번은 읽기. 그리고 저의 설교는 오늘 3절까지만 읽지만 43절 전체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속량을 받은 자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속량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2절에 있는 구절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결국에 107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107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한 번은 듣는 그 배 이름이 있죠. 그 배 이름이 뭐냐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입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을 태우고 이제 아메리칸 대륙으로 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대륙으로 미국 대륙으로 왔는데 그들이 떠나서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겁니다. 억압받는, 그 박해받는 영국 국교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미국이라고 신대륙으로 왔지요. 미국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배 하나가 또 영국에서 떠난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많이들 모릅니다. 그 배의 이름은 마스터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터 하듯이 마스터라고 하는 배가 거의 같은 시기에 떠났는데 이 배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가 하면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남미로 가는데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 마스터라고 하는 배는 남미로 간 이유는 뭐냐면 금맥이 나왔다. 금강이 나왔다 그래서 금 찾으러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플라워는 도착을 했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 도착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지고 있었던 씨앗을 뿌렸고, 옥수수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씨앗을 뿌렸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옥수수를 추수를 해서,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 관한 역사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미로 도착해서 금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그렇게 갔지만 결국에 더 거의 다 전염병으로 죽고 거의 다 거기서 죽고 그들의 역사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개의 배가 거의 동시에 같은 곳에서 떠났는데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고, 하나는 자기가 벌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struggling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놈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던 사람이 첫해 겨울에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자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완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 사람들의 감사는 얼마나 감격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죽었던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그 아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어머니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되돌아보면서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이 오늘 시편 107편에 충분하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2절 말씀에서, 그리고 설교 제목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노건사님을 비롯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한테 약간 쑥스럽기는 한데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107편을 읽는데요, 이게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그림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화폭에다가 그려서 유화로 페인트를 해서 프레임도 액자도 멋있게 한 다음에 벽에다가 큰 네 개의 그림을 쫙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마치 앞에 있는 스크린처럼 이렇게 큰 그림이 네 개가 쫙 붙여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네 개의 그림이 어쩌면 이 네 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아픈 그림, 환란의 그림, 괴로움의 그림이 네 장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나쁜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GPS가 있어도 핸드폰에 그 맵이 있어도 구글 맵이 있어도 잘 못 찾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희 교회 성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개 집사님의 집이 새로 이제 지은 집인데 그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다른 성모님의 집은 GPS에 잘 나와요. 구글 맵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서 잘 찾아가는데 아 세상에 이분 집은 GPS로 찍어도 같은 단지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그 단지 안에 제 GPS에서 나오는 그 성도님의 집의 주소를 찍고 가서 거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나바워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13년 전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핸드폰으로 맵을 찾아서 가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요. 그 가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코스코에서 팔길래 그거 하나 사서 차에다 달고 다녔던 초창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황 목사님이 어디까지 오라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요. 가다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데 캄캄한 밤이고요. 진짜 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middle of nowhere.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강의해야 될 때를 찾지를 못하는 게 길이 안 보여요.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길도 안 보이고 새카맣고 가로등도 없고 GPS는 안 되고 아찔한 그런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물도 다 떨어졌고 가지고 있었던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 멀리 바라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달려갑니다.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오아시스가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오아시스겠습니까? 아니면 미러라지겠습니까? 신기루겠습니까? 신기루고 보고 따라가는데 인생이 그와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으로 따라갑니다. 이 길이다 싶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갔더니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들이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글로 가봤더니 거기에 구원이 있었느냐? 구원이 없었어요.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그림은 고된 노동 속에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백성이 그림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특별히 현대인의 삶을 놓고 보면 일 안 하면 못 먹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일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다 쓰고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인의 노동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의 노동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노동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난 다음에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고된 노동으로 바뀐 이유는, 중노동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바른 관점으로 다시 보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경찰이나 검사가 뭐를 잘못해서, 행정서류가 잘못해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결과는 뭐라고요? 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죄의 삭은 다 같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병에 걸리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리로 가자라고 이끌어주고 책망하는 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들이 그냥 죄악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입맛을 잃었다, 밥맛을 잃었다, 먹기도 싫고 먹어도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병에 걸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기 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걸렸습니까? 뭐 당뇨가 걸렸는데 이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극단화시키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막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한 시간 내내 이렇게 논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있는 실제 일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아니 1년에 한 번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돼서 스테이크를, 플라미뇽을 다 이렇게 썰어가면서 먹을 때 레드와인 한 잔 하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박 중독.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한 10년 만에 결혼해서 애 낳고 나서 아 한번 뭉치자 그래갖고 대학교 친구들이 애 데리고 왁작식질하면서 모였어요. 그때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나서 그 대학교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학교에 다 기숙사에서 있을 때 포커했던 거 한번 하자. 그때 포커를 대학교 친구들이 합니다. 동창생들이 합니다.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 여러분도 했잖아요. 설날 때 친척들 모여갖고 고스톱 쳐요 안 쳐요? 쳐봤잖아요. 그거 우리 죄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카지노로 향해서 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계 앞에 앉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 한 채 날라갔고, 그거는 죄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중독자들은 수많은 변명을 내려놓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트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어요 라고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그림은 거친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파도치는 영화인데 영화의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큰 파도가 있는데 배가요 팍 하고 부딪히니까 배가 그냥 하늘 높이 쫙 올라갔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이 얘기했잖아요. 그 돌풍을 만났을 때 그 배가 그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이 있었잖아요. 선원들이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디서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근데 예수님은 본래 직업이 어부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직업 뭐였어요?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배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어 깨운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절망적으로 길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네 가지의 그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여러분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대 노동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아무것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중독 증세에 걸려 있는 사람들 혼자서 여러분 중독 증세를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바다의 배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시편 기자가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피셨습니까? 28절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19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 고통 중에서 네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절망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사업은 펼쳐놨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내 자녀들은 저렇게 방탕하고 있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음에. 근데 28절에 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가운데서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redeem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커리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으로 가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내 잘못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을 잇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나예요. 그런데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 아십니까? 아예 자막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자막을 주세요. 이제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초한 고통의 깊은 아픔이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주셨고 우리를 또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정죄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대한 풍랑 속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약속해 주신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앞으로도 다가오는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107편의 4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일 또 아픔이 와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는데 여기서 뭘 깨달았다 그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랑해요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바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 아팠을 겁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웠을 겁니다.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